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수제로 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가지고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시멘트로 된 건물 속에서 일하다가 또 밤에는 별빛을 가리는 이 가로등, 이 사람 이 네온사인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일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숨결로부터 참 우리가 많은 인공물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차단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5월달,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꼭 5월달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5월달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의미를 새기고 기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가치는 아닙니다. 인종이나 문화 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누구는 하루아침에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면 아이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신분을 얻는데 이 신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얻는 신분이 있고 또 사회에서 얻는 신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얻는 신분은 부모이든 자식이든 생명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얻는 것들은 사람의 수고와 또는 공로를 가지고 얻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얻는 것들은 경쟁 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올라도 대통령까지 올라도 이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고역으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흙 이기기라는 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흙 이기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읽혀지는 것이에요. 이 바로에게서 할당받은 그 나라에게 벽돌을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흙의 존재들끼리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쓰는 말에도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흙 이기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또 서로 밟고 밟히는 그런 비애가 이 사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얻는 신분은 생명을 보존하고 확대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이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이 그래서 세상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가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삼촌, 뭐 사촌 동생, 뭐 육촌 형님 이렇게 촌수라는 것이 있죠. 그 혈연 간에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은 매촌이죠?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건데, 예, 일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한 마디만 건너가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부의 촌수는 몇 촌인가요?
무촌.
예, 무촌입니다. 부부가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갈 마디가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피가 섞인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고 또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행악의 종자인 이 사람, 연결된 마디가 없이 끊어진 두 존재입니다. 이 두 존재가 건너갈 마디가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촌수가 무한대로 이렇게 멀던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이 이와 같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참 놀랍고 참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고 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때가 오죠. 아버지도 인간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전까지 아이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조대 형제님 오셨을 때 그 동영상 보셨죠? 그 레바논의 아이들 그 열악한 천막 생활에 학교며 놀이터 다 허접하고 레바논의 그 정정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아이 때 이렇게 근심이 없는 것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때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도 아이를 보면 손을 흔들고 험악한 독재자도 아이 앞에서는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까지 거룩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할지를 아이들이 그냥 몸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누구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손주 이야기를 했어요. 신나게 이제 손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화받은 상대방한테 그 제가 그 손주를 안았을 때에 느낀 그 행복감을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나가면서 동시에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먼 하늘에 계시기만 한 그 하나님, 그 아름답고 신성하고 그 영원한 어떤 생명을 아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의 입이셨고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본 것이었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접촉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그날 전화 중에 들어왔던 그 깨달음이 이에 근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계시입니다. 죄와 죽음이 찬 세상에서 아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하고 깊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배움이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진리를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단이 회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천국의 기쁨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태국 수양회에 갔었는데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메시지를 한쪽에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까르르 까르르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말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이들 웃음소리만 이어지더라고요. 예배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웃음소리는 태국말이나 한국말이나 똑같더라고요. 까르르 까르르. 천국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크리스찬은 기쁨을 멀리 하는 것이 독실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에 한 마음은 거기 기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참 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얻게 되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꼭 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남녀의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를 그 보게 하신 그 것이더라고요. 그 가정은 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화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아이가 수레에 깔렸을 때 그 경찰관은 와서 수레를 들지 못하는데 엄마는 와서 그 수레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종의 초능력이에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진료실 이야기인데 하루는 한 엄마가 아들과 함께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제가 호흡기 내과 의사니까 저한테 온 것이에요. 환자가 나이가 얼마였냐면 50이 넘었더라고요. 50 중반. 그러니까 어머니는 몇 살이셨겠어요? 80 노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제 그 환자를 보니까 이 환자 문제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 나이 되도록 집에 얹혀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뭐 상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고 환자한테 대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엄마를 보면서 아, 이 엄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기대하고 있구나. 그 환자는 많은 취약점을 가진 사람이죠. 의학적으로 약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약점이 있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0 노모는 아들을 약점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다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끝없는 기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랑 말고 이렇게 끝없는 기대, 기대를 결코 접지 않는 것으로서의 이 사랑은 초능력입니다. 사람이 갈고 닦아서 수양을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비판이 생기고 분리가 일어나는가? 기대가 끝난 지점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대를 끝없이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우리 안 이 수많은 우리 인간 사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이것은 초능력이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돋보이게 한다? 누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 나는 낮아지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 이 불가능한 일을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인 것이요. 부모의 모든 관심과 그 모든 희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단의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아량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영의정까지만 내줘요. 왕의 자리는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에게 왕을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와 같은 초능력이 아니라면, 가정이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자체가 끝났을 거예요. 이 자리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가정에서 이 노인은 진리의 자산입니다. 제가 우리 실버 가정 모임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70, 80대 형제 자매님들이셔요. 그리고 저는 이 실버 가정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상대적으로 티네이저 같은 느낌을 받아요. 60 중반으로 생각이 안 되고 저는 티네이저로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노 형제 자매님들 말씀 교제가 과장이 없고 그 정직한 간증이 마음의 위로와 또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실버 모임이 있는 성경 도서실, 토요일 오후에 성경 도서실은 공기가 겸손하다. 공기가 겸손해진다. 나이는 인생의 교사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을 한 개인의 인생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0 전에 가정을 갖는다고 하면 40년 되는 나이가 7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의 광야를 겪어야만 배우는 것이 있더라. 그 남편, 그 부인 아니면 또는 그 지체 아니면 사람의 자아는 결코 낮아지지 않더라. 그 자아가 굴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70년, 80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이 죄성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발현되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욥기 12장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아시죠? 네,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 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데 있어서 단초를 제공한 일이 뭐냐면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백성이 이제 여로보암을 내세워가지고 솔로몬 때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 바람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노인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았던 거죠. 근데 다음에 자기하고 자라난 동년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서는 노인들한테서 받은 그 권고를 버린 것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어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포악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서 나온 것은 포악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는 같은 선상에 두신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저도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뭐 레지던트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좀 이렇게 눈총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라떼라고 하는 네? 그런 말 하면은 요즘 그런 눈총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그걸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이거를 무겁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훈계나 경험을 그냥 웃음거리로 이렇게 넘기고자 하는 데에는 이 노인에 대한 공경 또 더 깊숙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역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사회에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함께 집단적으로 어떤 면책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이 풍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냥 실없는 것처럼 이렇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진리가 희미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러한 느낌과는 이 가정의 신성함과는 조금 그 배치된다 그럴까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하루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아주 기구하게도 일곱 형제들과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하나도 못 낳은 그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부활하면 일곱 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죠. 역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무슨 인륜을 부정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친 마리아를 챙기신 분이셔요. 그런 인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이 진리의 가정, 진리의 이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땅의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족은 무엇이냐? 육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 속에 나와 있지만 이 땅의 일이 하늘의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해군에서 이제 배를 탔는데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은 그냥 바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낭만적이잖아요. 파도가 쳐봤자 뭐 얼마를 칩니까 이 연안에. 근데 원해에 나가면은 상황이 달라요. 바다가 한번 파도를 치면은 이 풍랑이 생기면은 정말 죽음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솟구쳐 내리니 저희 혼이 녹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파도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이미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데 바다가 흉흉한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 바다는 하늘을 담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일들은 하늘의 일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땅의 일들에는 하늘, 땅의 일들은 무엇이냐? 하늘의 본체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또 참 형상이 이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 이 부부라는 관계, 이것이 이것도 하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참 형상은 무엇이냐? 제가 40 초반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미 결혼하고 아들이 중학생이나 되었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위나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자유로운 성품을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시키고자 아버지라는 이름을 빌어 쓰신 것으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준서 지수의 아버지인 것은 그림자이고 그들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도를 얻는 것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끝, 그 궁극적인 그 마침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오는 것이에요. 참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 비유가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확증을 하시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도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참 아버지를 얻는 것이라고 하면 이 멸망은 무엇이냐?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아브라함이 없는 곳, 아버지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마지막으로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은 참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참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남편이라는 것에도 그림자와 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남편이십니다. 이사야서 54장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언제였는지 성경을 읽는데 제 아내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내 아내한테 나만 남편이어야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남편이라고 하시나. 성경 말씀이니까 부인은 못하겠고 이게 마음에서 이게 참 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경계,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아내에게도 남편이시고 임채만에게도 남편이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남편 되면 그림자이고 참 형상은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한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한테 대해서 뭐 질투나 경쟁심 없어지고 이제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유일하고 완전한 남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고자 나를 임시직 남편으로 해주신 것이더라고요. 한승원을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아껴주렴. 그에게 참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렴.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한테 생기는 이 아내라는 신분, 이것은 교회의 사랑스러움과 영광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강민수 형제, 박현빈 자매 결혼식이 있었지만 우리 결혼식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결혼식의 신부들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 남편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믿는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여자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는 순종이 쉬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형상을 모르면 그림자를 진리로 압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맺는 여러 이 가족관계들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나의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데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치고자 하고 이에 잘 부응하는 자식은 나의 우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부모한테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 자신도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짐을 지게 됩니다. 사람의 참 아버지를 알 때 자신은 그 대리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다들 얼마나 참 큰 희망과 기쁨으로 출발하지만 얼마나 많은 비극과 슬픔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졸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졸혼. 들어보셨나요? 졸혼. 이 근자에 제가 어떤 분이 졸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게 듣게 됐는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졸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은 아니면서 부부의 관계를 청산한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졸이란 말이 어디 많이 쓰이죠? 졸. 졸업. 예? 그때 졸업할 때 이 졸자거든요. 근데 이 졸자의 뜻이 뭐냐면은 마치다. 또 하나는 죽다. 그러니까 졸혼이 결혼이라는 소정의 과정을 잘 마친 뜻이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 죽었다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이혼보다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혼했으면 재혼이라는 여지가 있고 결혼에 대한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의미가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정말 안 좋더라고요. 참 형상이 없는 그림자, 그것이 아무리 애틋한 가족관계일지라도 참 형상이 없는 그림자, 그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죠. 해가 있을 동안에는 그림자가 있지만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저물든 인생의 이 개인의 인생이 저물든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제도와 혈연을 따라 갖는 신분들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신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는 미리 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교회, 그것이 가정의 참 형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 가정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교남부 교회가 품어야 할 그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집은 대가족이다. 식구가 20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 가지 그림자 쫓다가 허탄하게 끝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교남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비교와 또 무한 경쟁의 이 시대,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이 바로의 학대의 세상에서 교회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또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이 귀중한 모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